그러면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국정연설에 나서게 된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의 고명현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국정연설에 나서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대신 국회를 선택한 이유는 아마도 지금 여야 간의 갈등이 극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국민 여론이 통일돼야 되고 그 정쟁이 더 이상 계속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에서 아마 그 국회 연설을 택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핵 문제는 여야 간의 정치적 갈등을 떠나서 한국의 어떻게 보면은 실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쟁을 넘어서 이제 여야 간의 같은 공동된 대응을 하자는 그런 국민적 차원에서 대응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국회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다 이런 표현 또 아주 강력하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네. 남북관계에 대한 박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바뀌었다고 봐야 할까요?
제가 물론 박 대통령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전과 4차 핵실험 이전에 어떻게 인식하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4차 핵실험 이전에는 우리 정부의 기존 대북 입장은 입장은 아무래도 대화 중심이었고 그래서 네. 그거를 위해 가지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트러스트를 서로 간의 신뢰를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경제, 정치, 군사 모든 분야에서 이제 긴장을 안화시키겠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4차 핵실험이 있었고 그 4차 핵실험을 아마 내부적에서는 그러니까 정부 내부에서는 아마 더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함으로써 더 이상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나 기타 대안 노력에 응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차원의 결정과 인식을 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있었던 북한의 도발 사례, 그러니까 작년 8월부터 있었던 지뢰 도발부터 시작해서 많이 의문이 되는 여러 가지 북한 고위층에서 이제 처형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종합해서 볼 때 아무래도 김정은이 더 이상 박근혜 정부와는 대화를 응하지 않고 계속 도발 그리고 핵 개발에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남북 간의 대화를 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네. 있는 이 자금 전용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홍영표 장관이 대성공단 자금이 핵개발에 유용됐다고 해서 그리고 문서가 있다고 해가지고 논란이 좀 있는데요. 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번 대통령 연설문 전문을 보면은 그걸 전혀 부정하지 않고 실제로 그런 증거가 있다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볼 때 홍영표 장관이 말한 구체적인 퍼센티지를 얘기했는데 70% 정도가 한국 정부가 이제 북한에 제공하는 개성공단 이용 비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70%가 이제 북한 자금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한 게 있는데 그 퍼센티지만 얘기 안 했을 뿐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더 이상 남북 간의 경협의 모델이 아니라 사실은 한국을 위협하는 핵도발 그거를 자금줄이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식은 지금 홍영표 장관이 말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네.
그 인식과 다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박 대통령의 연설에서 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문제에서요 앞서와 네. 다른 어떤 강조점이 있었습니까?
재밌는 거는 이번은 아무래도 국회 연설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가 봤던 느낌은 이제 대내용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용이라 대내용. 재밌는 거는 이제 한미일 정책 공조를 요구를 강조를 했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제 언급이 좀 나오는데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뭐 거의 그러니까 상의를 하겠다 그런 정도로 수준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이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제 북한과 대북 정책을 펼치냐면은 기본적으로 한미일 그 군사 협력 그리고 그 외교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북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그런 인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짧게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드 배치를 짧게 언급한 사실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 국회 연설이 남북 경협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에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개성공단 폐쇄의 그 당위성 그걸 설명하는데 많은 비중 그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 같고요. 사드 배치는 아무래도 중국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이게 공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꾸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걸 일축하고 사드 배치는 사실 이게 방어적이다. 그리고 정당한 그 우리 그 아까 한국만의 그 전략 조치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하지 않는 게 도리에 어떻게 보면은 사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술적인 문제지 이게 전략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중국 측에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설은 기본적으로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그걸 납득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드 배치는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짧게 언급한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강력한 대북관계를 고려한다면 앞으로 남북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워낙 이번에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가 강력하기 때문에 임기가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앞으로 2년 정도 남았는데 그 동안에는 별다른 지금 저희가 느끼고 있는 그 대북관계 그러니까 이제 남북관계가 더 호전될 거란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은 한국이나 북한이나 굉장히 강경한 자세를 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그 향후 대북 정책은 비핵화를 우선 최우선 순위로 두고 그리고 한미일 정책 공조를 강조하고 그리고 남북 대화는 어떻게 보면 뒷전으로 밀어뒀다고 볼 수가 있고요. 북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북한도 심지어 중국의 중국이 말리는 국가를 중국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이렇게 지금 미사일 핵도발을 강행하고 있는 거 보면은
네.
남북 관계에 대해서 큰 기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다음 정권이 들어서는 이제 향후 2년간은 그 남북 관계는 계속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고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국정연설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